출애굽기 106번 메시지 번제단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번제단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제단에 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는 제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다면 신약의 주요 기자들, 즉 바울, 요한, 베드로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약은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단편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과 같이 계시의 여러 부분이 신약 전체에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서기자들은 종종 이 구절의 처음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나 신약의 계시는 모두 십자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과 네 고리들 출애굽기 27장의 기록에서 제단에 관한 매우 의미심장한 요점은 네 고리들입니다. 처음에 나는 두 짝의 고리들이 있어 한 짝은 제단 안쪽에 있었고 다른 짝은 바깥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물은 벽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 벽 쪽에 있어야 할 네 개의 고리들은 그물의 네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 두 짝이 첫째 짝은 벽 안쪽의 그물 끝에 둘째 짝은 두 채들을 위하여 바깥 벽 쪽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단의 기록이 2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있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8장 5절과 7절은 분명하게 그 노그릇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비춰서 우리는 두 짝의 고리들이 벽 안쪽에 한 짝이 있었고 바깥쪽에 다른 한 짝이 있었다는 관념을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짝의 고리들만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고리들은 벽 안쪽 그물의 네 끝에 있었으나 두 채들이 꿰어질 수 있도록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리들이 어떻게 그물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제단 바깥쪽에 있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빛이 비추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원한 그 영과의 관계에 관한 신약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에 관해서 신약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물의 그림을 갖습니다. 그물을 이해하려면 복음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서들은 구속의 그물, 즉 구속이 성취되는 곳인 그물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네 개의 고리들인 그 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네 개의 고리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신들의 이 고리들의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영원한 영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네 고리를 가진 그물의 뜻을 밝히는데 신약의 거의 전체가 필요함을 봅니다. 데프리에서 말하지만 그물은 복음서들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고리와 그물과의 연결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으며 구속되는 모든 서신들에는 네 고리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영을 통하여 만유를 포함하신 죽음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고리들은 그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물과 고리들에 관한 오늘날의 기독교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고리가 그물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고리 없는 그물을 가지고 있고 오순절파는 그물과 분리된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네 고리가 그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물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리들과 관계된 우리의 간증 때문에 반대받았습니다. 그물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해왔습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뱀의 모양이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어떤 반대자들은 내 말을 왜곡시켜 그리스도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졌다고 한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은 그들의 무지함에서 옵니다. 이 반대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의 강한 말을 생각해 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메시지에서 나는 로마서 8장 3절에 따라 그리스도가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모세의 장대에 들려 올려진 놋뱀의 예표를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놋뱀이 사실상 뱀의 형태였으나 뱀의 독성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죄의 육신의 모양이셨으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죄의 육신의 모양이셨고 죄가 되셨다는 말씀에서 빛비춤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대의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그 영이심을 간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연합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이 범신론적이거나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셨다는 것에 관한 비난은 삼일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과 관련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네 고리들, 즉 그 영과 관련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네 고리들과 그물에 합당한 연결이 부족한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리 없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물 없는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리와의 연결을 갖지 않고 그것을 단지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물과의 연결이 없는 그릇된 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요구들. 우리는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 즉 꼭대기와 바닥 사이의 절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이 있었고 그물 아래로 한 규빗 반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간증인 법궤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법궤의 치수는 길이와 너비가 2규빗 반이었고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법궤의 높이는 제단 높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구속과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그물은 법궤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간증인 법궤의 꼭대기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단의 그물이 속죄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물의 위와 아래는 1규빗 반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낮은 표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들의 높이의 표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 즉 효능도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프리에서 말하거니와 번제단은 각각 한 규빗 반씩인 두 부분으로 된 세 규빗 높이입니다. 그물 아래가 한 규빗 반인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의 높은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인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도 이 요구의 표준에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두 가지는 영원한 그 영과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시기에 그분 자신을 드렸으며 이 구속의 성취의 표준은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의 표준도 하나님의 요구의 높이와 같습니다. 영원한 그 영과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의 두 문제는 신약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그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효능이 있으며 그 효능은 이 요구들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의 제단의 기록은 간결하고 간단하지만 영적 의미에 있어서 매우 풍성합니다. 제단의 의미는 그물과 연결된 네 고리와 제단 높이의 절반에 위치해 있는 그물의 높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성한 기록은 그것들을 강조하나 반대로 가장자리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가장자리가 그물 위에 타는 불의 열로부터 제단의 네 벽을 보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수로 싼 속의 나무는 계속적인 불로 인해 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가장자리가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그것이 노수로 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단 네 벽 위의 가장자리도 타는 공간을 제한했을 것입니다. 재단한 너비가 다섯 규빗, 길이가 다섯 규빗이었기 때문에 각면의 가장자리의 너비는 반 규빗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들을 태우기에 4규빗 고박이 4규빗의 공간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용구들을 가장자리에 놔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네 고리들의 의미에 관해 확신하지만 가장자리에 대한 나의 이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나는 단지 추론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장자리가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벽이 불의 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어떤 보호가 있었을 것이며 이 보호를 가장자리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는 조각조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조각들을 합쳐 놓을 때라야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교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 영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그 영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안에서의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네 고리들은 그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물과 고리들은 같은 재료, 즉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녹그릇과 녹구리들은 정말로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그물이 네 개의 고리들과 동일하다는 것, 즉 오늘날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